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이 모든 것 속에 주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앞에 펼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지칭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이제 바울의 편지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거의 그 이제 안부 인사를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냥 편지를 쓸 때에 하는 안부 인사겠지 그렇게 알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바울의 편지가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입장에서 교회의 주의 일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편지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바울이 뭐 단순히 이제 안부 인사를 남기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안부 인사라면은 그저 형식적인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말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바울이 모든 편지의 서두에서 빠지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됨, 교회의 이 중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바른 이해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회됨은 은혜와 평강으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이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는데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없으니까 바울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자꾸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혼란과 다툼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면은 다툼과 혼란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또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많이 얘기하고 또 듣게 되는 말이 은혜롭게 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은혜롭게 해결하자는 것은 어떤 다툼 그런 것 없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양보해가지고 조용히 묻어버리자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노회와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가장 많이 듣게 된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든 그 회무를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은혜롭게 회의를 하자. 그 의미가 뻔하죠. 서로 언성 높이지 않고 다툼이 없이 정말 조용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끝내는 거. 이걸 은혜로운 회의.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갈라디아 교회도 아 저기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곤란이 있어. 우린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어서 교회가 시끄럽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어서 교회가 다투고 있어.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도 되냐면은 그럼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증거는 다툼이 없고 서로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의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이좋은 관계,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그냥 조용하게 잘 지내는 거. 이건 사람들 관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사이좋은 인간관계나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내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 그렇게들 다들 여기죠.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셨다면은 어떤 그 세상 일과 행편에서도 내 마음이 힘들거나 괴롭지가 않고 늘 평안해야 된다. 그렇게들 오해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평안치가 못하고 힘들고 괴로운 심적 상태 그대로 올 때 야 내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냐. 없다고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마음이 될까?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듣는 그 질문들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 평안치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해요. 그만큼 그런 문제들로 고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저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이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구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은 내가 잘 된다는 기대를 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같다는 것이죠. 같은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가 막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당신은 아직까지 이 기복신앙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막 질책을 하던 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야. 그래, 기도하면 안 돼. 그래, 질책을 하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복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 자기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에 대한 인간에 대한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복을 구하는 것이 복에 대해 탐을 내는 인간의 욕망이죠. 욕망인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 점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건 욕망이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건 정당한 신앙이다. 나누지를 마세요. 그렇게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버리기 때문에 복을 구한 저 사람은 기복신앙, 나는 복을 구하지 않고 은혜 평강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 가운데 있는 신앙자. 그렇게 자기를 정당하게 봐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절대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기복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세상 복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한다, 그걸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모든 건 나를 향한 내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기복신앙에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에 가능합니까?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향한 욕망에서 벗어납니까? 안 돼요. 근데 기복신앙을 버리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십일조를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쪽은 그걸 기복신앙 하면서 공격을 하고 그런 신앙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기복신앙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도 도무지 인간됨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것입니다. 인간됨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인간됨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기복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됨, 그걸 얘기를 해야 되죠. 당신들은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 기복신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은 쉬지 않고 자기를 위한 욕망과 탐심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함께하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무언가를 아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바울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일단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은 교회가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 교회가 될 것이란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바울이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뜻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없다가 하나님 주면 있게 되어진다. 또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지키면은 평안한 교회가 되고 지키지 못해서 은혜의 평강 잃어버리면 다시 또 싸움과 다툼이 시작되고 그럼 또다시 은혜의 평강을 구하고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은혜의 평강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우습잖아요. 좀 유치하다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다가 있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다시 또 구하고 그런 식의 은혜 평강은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참 그런 게 유치한 생각이고 유치한 말이라는 걸 금방 눈치를 채는데 왜 그런 식의 해석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시각으로 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 시각밖에 없어요. 그냥 인간을 위하여 이런 하나의 시각밖에 없기 때문에 유치한 해석을 포기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자기 해석이 유치하다는 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유치하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다른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을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설교 듣는 사람들이 유치한 해석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좋아해 주고 하니까 그런 유치하면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데는 두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심의 시각이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죠. 십자가 중심. 인간 중심은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래 있는 시각이에요.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은 성령의 오심으로 새롭게 열리게 된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시각에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시각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게 결국 잘못된 만남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고 기대하는 은혜와 평강은 모두가 다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이라도 평안함을 누려보고 싶어서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는 그 마음은 얼마인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바울은 그런 은혜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포기해 놓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일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은혜 여기 있다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맺어진 열매, 결과물, 그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은혜와 평강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실까? 이런 문제에 부딪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어떻게 주신다는 것이겠어요?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마음에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맺어진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로 인해서 완성된 열매예요.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부름받은 신자는 이미 은혜와 평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름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린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게 뭐냐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은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은혜와 평강을 내가 받아 누릴까? 여기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건너뛰게 한다는 것은 나에겐 필요 없는 과정이야. 그런 의미죠. 은혜와 평강 이건 내가 다 아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뭘 또 알아야 돼? 그래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누리고 싶은 것에만 집중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결국은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학개서를 보십시다.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건 학개 선지자한테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도 앞 뒤를 생각해 보면은 연결이 되지 않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죠. 성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뒤에 9절에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말이 나중에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 아실 거예요. 나중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실 것이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 학개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그 성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하신다면은 굳이 학개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요. 이전 영광은 학개에게 지으라고 한 성전 영광입니다. 나중 영광은 성전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전 영광 학개에게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중 영광이 더 큰데. 자, 성전은 그 당시에 거룩한 제물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란 건물이 용서의 능력이 못 된다. 그걸 이제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이시겠다.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지금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이스라엘이 형편도 어려운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어차피 예수님 오면 그 성전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바꾸어서 하나님이 자, 내가 장차 참된 성전을 보낼 거니까 너희가 좀 성전 지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영광으로 오실 참된 성전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자기 신의 핵심이에요. 성전 자체가 핵심이에요. 성전서, 그 건물, 번듯한 건물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자기들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성전 신앙이 조상 대대로 흘려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사라지면 없으면은 그들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만난 장소가 사라지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그 근거, 기둥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학계가, 이 성전, 나중 성전 영광이 더 커. 이 성전 말고 나중 성전 기다려. 지을 필요 없어. 아무리 얘기한들 욕만 먹을 뿐이지 안 들어먹습니다. 학계의 말을 절대 안 받으래요. 그게 인간성인 것이죠. 종교심. 이게 뭐냐면은 성전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성전 가서 제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어. 그 생각, 그 신앙 죄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심 죄다. 그 죄가 성전이 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만이 드러나요. 죄라는 것이. 그 말씀드리는 거 어떤 죄입니까?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용서를 받을 믿음을 실천했어. 그리 여기는 거죠. 재물을 바치면서 이 바치는 내 행위가 믿음의 실천, 그 생각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꾸냐. 재물의 피가 내게 용서의 능력이 되었구나. 자기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재물의 피가 내게 용서의 능력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이 나가져야 되죠. 근데 내가 복을 받을 일을 했다. 내가 용서받을 일을 했다. 자기가 한 일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성전에 있음으로 인해서 드러나죠. 내가 한 일을 믿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날짜까지 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처음 교회를 나왔어. 아 그때가 내가 구원받은 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처음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는 날. 그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때가 나의 구원받은 날.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죠. 이들 구원파예요. 구원받은 날을 명확히 제시하죠. 당신 이러이러한 날 회개 뭐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믿는 거죠. 구원의 근거로 삼는 거. 기독교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복과 구원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구원파 똑같은 겁니다. 뭐 교리 어떤 말 이것만 다를 뿐이지. 생각에 나오는 죄는 구분파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바치고 제사하는 그 행위 이거 필요 없이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제상 되심으로써 죄 용서를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는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는 죄 욕망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게 나로와 나에게 복과 용서를 받게 한 능력이 못 된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에게 용서가 됩니다. 이를 고백하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내 속에 주어져 가지고 내 속을 평안한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성한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대로예요. 그 학계의 2장 9절 뒤에서 말하는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완성된, 성취된 이것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너희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한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어떤 행함을 가지고 정정긍긍하고 불안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나중 영광이 큰데 왜 성전 지으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 의도는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눈에 보인 성전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성전 통해서. 성전 생활은 인간의 모든 일들이 헛되는 것인데 헛된 걸 헛된 것으로 보지 못한 너희, 이것이 너희의 죄야. 그러면서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헛됨을 드러내게 나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제가 은혜와 평강을 좀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 은혜와 평강이 멈춰지는 건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매 설교마다 이 십자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인간의 저주와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저주와 심판을 흠없고 티하나 없이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가 있죠. 그 피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 얘기하는 것은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여기에 대해 얘기할 건 하나밖에 없죠. 죄밖에 나올 곳이 없다. 저주와 심판의 존재.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 근데 그렇게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인간의 그 통로를 틀어막고 자꾸 의로운 쪽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인간의 노림수예요. 자기 의로, 자기 행함으로 믿음의 어떤 실천 이런 걸 끄집어내면서 죄밖에 나오는 통로를 틀어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의도 나오잖아. 믿음도 나오잖아. 자꾸 이렇게 복음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늘 중심이 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지겹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속에 자꾸 새겨져 있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인간 되면 한마디로 말해 아무 가치 없는 존재.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피 흘려 죽으시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오히려 세상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죽여버렸다. 그게 세상 현실이죠. 그 현실 속에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구원해 주겠다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린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기막힌 사건을 저지른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막힌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다들 난 아닌데 제가 안 죽겠습니다 막 부인한 표정들인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에 제가 항상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그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 하나가 제가 저를 돌아볼 어떤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유죠. 그게 평강인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 또 내가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그 뭐 믿음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 그게 자유거든요. 그게 평강이고 그게 은혜예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그 뜻이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원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원수인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했다. 그렇게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심판밖에 심판만이 마땅한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5장 11절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평강이에요. 즐거워한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서 구원을 생각하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불안 해결책으로 내가 좀 더 믿음에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계속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십자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림으로 심신이 평안해져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신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평안은 있죠. 그 평안은 내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피의 은혜에 실려서 생명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평안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근심되고 걱정되는 그런 막 일 속에서 마음 평안해지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기독교인 들으면 참 많이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뭐 이 복음이라는 게 나에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잘 믿으세요.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막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뭐 그러면 좀 듣기 좋은데 십자가를 믿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막 믿음을 위해서 이것저것 힘을 쓰면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나에게 아무 어떤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돌려버리는 말을 하는데 불편해하고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불편함이 없어. 나는 그래 괜찮네. 그런 또 생각을 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제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해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들어와서 익숙해져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의례히 저런 말 하기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또 이런 말 듣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뭐 잊어버리면 뭐 깨끗하잖아요. 어쨌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뭐 듣고 불편한 마음이든 없든지 간에 여러분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일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정체가 막 이제 드러나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봐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그게 싫고 못마땅하고 설교 시작하면서 인간은 모두가 기복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기복신앙 가운데 있다는 그렇게 표면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을 통해서. 낱낱이 폭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못마땅하게 하고, 내 속에 막 미움이 있게 하고, 분노가 막 있게 만들고, 그런 거기에, 그런 세상 일 속에, 그런 형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막 이제 생각했는데 나에게서 막 불편함이 나 있고 분노가 나오고 막 못마땅한 그런 막 기색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했던 거야. 아, 이게 모두가 다 위선이구나. 그렇게 자기 정체를 좀 알아채자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채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학계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성을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 자로 살아가는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참된 현실에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의로 불편함과 못마땅함과 분노가 발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성령 지으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이고 그게 다 주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주의 일로 우리에게 다가와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분노가 있게 만들으심으로 인해서 주의 주 되심을 증거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걸 알게 되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의 관리를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그 은혜와 평강을 내가 막 아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관리 안에 있으니까 주께서 너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심적 상태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확인 안 됩니다. 확인하려고 해봐야 실망은 있습니다. 아, 나긴 없구나. 오히려 반대로 내 심적 상태가 평온하기를 원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늘 세상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심지어 늘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건 탐심이죠. 끊임없이 욕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나의 본심, 그 탐심, 이걸 확인하면서 이러한 나에게 주어진 용서와 사랑의 분량이 깊어지는 것. 그러면서 주의 주되심으로 감사함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한순간이랄지라도 성경 보는 순간이랄지라도 그 감사를 느끼는 것. 이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고 주가 너를 관리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요. 신자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어떤 뭐 분노, 화가 있으면 화가 있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화를 벗어나서 은혜와 평강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화 있는 가운데 있는 은혜와 평강 이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있는 가운데 은혜 평강이 있어요. 그런 미움을 통해서 아, 이게 나구나. 이런 나를 위해 주가 어떻게 하셨지? 그 주의 피가 나에게 용서가 돼? 이런 나를 위해서? 그게 은혜와 평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모르면은 자꾸 내 마음 상태를 편하게 바꾸어주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꿈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잊지도 않은 것을. 한마디로 말해 환상이죠. 환상. 자, 그럼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나를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주의 것으로 바라보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주의 것으로 바라본다. 그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신 게 하나님과 주의 일이 십자가거든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나 사도됨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자꾸 자기로부터 믿음과 사도됨을 출발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되는 거, 그런 자기 행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사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를 핍박한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적인 사도가 아니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거짓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주의 피로 말미암은 주의 것을 시작하라. 너로 시작하지 말고 주의 것을 시작해라. 그 의미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1절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됨을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 사람으로 출발하지 아니하는 자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는 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 은혜와 평강을 내어놓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도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환경적인 요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완성품이라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평강 아래 있을 자들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특별한 존재의 뜻이에요. 너희 특별해 그거예요. 특별하다는 것은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한 자도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구원해버리는 그런 관계 속에 너희는 들어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인 하나님의 완성품도 너희 것이야. 너에게 줄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 조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이기 위한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증거하기 위한, 주를 보기 위해서 너희는 나에게 부름받아 나왔어. 그래 너희 특별해 그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정상 살피지를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주의 일하심이에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주의 일하심입니다. 뭘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아는 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늘 그걸 아는 신자됨을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주가 우리를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일하심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평강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내 중심으로 내 마음 생각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대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완성된 은혜와 평강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으로 이미 은혜 평강 가운데 있는 신자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